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또 자유롭게 읽고 묵상하며 강론하며 또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우리 성령님께서 각자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며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더 큰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 또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필두로 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 계명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얽매이지 말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이민족들에게 하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표상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로 불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 또 그들을 주시고 가르치신 그러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만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값없이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이 시대에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이미 확인해 본 말씀들입니다만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흠이 없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분명히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장 10절을 또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도록 권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남은 과제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특권과 신분을 가졌다면 이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것을 이미 1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4장, 5장, 6장을 거쳐가면서 대체로 이야기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푸는 것이죠.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 가야 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그렇게 이제 실천, 어떤 면에서는 1장에서 3장까지 교리라고 했다면, 이론이라고 했다면 4장에서 6장까지의 우리의 실천적인 삶의 서론격인 4장 1절에서 16절을 말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다운, 부름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것이 결국 어떤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17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과의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이방인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죠. 자,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자, 그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1절에서 16절까지,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귀결이죠. 자, 이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 증언하노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계시로 주신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증인되라. 바로 보내신 분의 권위를 갖고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내가 증언한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니까 한번 똑똑히 명심하게 잘 들어라 라는 차원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도 행하지 말라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행한다라는 것은 걷다라는 말입니다. 일상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어떻게 살지 말라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특징이 뭡니까? 허망하게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이렇게 허망하게 살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이 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New creation, 새 창조물이 되었고요. New nature, 새로운 본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라는 것이죠.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디에 기반을 두어야 하느냐 하면 말씀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감정이나 느낌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아, 새 것이 되었다고 믿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 것이 되었으면 새 것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는 간혹 그 새 것이 된, 새 사람이 된 모습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특징,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허망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허망하다라는 것은 비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껍데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알맹이가 없는 그런 빈 인생. 마치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껍데기는 있으나 속이 비어 있지 않은. 그래서 자꾸만 뭔가 채우려고 해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또 보람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진짜 누릴 거 다 누려보고 그 다음에 헛되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 솔로몬이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도 분명히 다 먹어봤을 것이고요. 또 보물도 만져봤을 것이고 가장 값비싼 것들도 늘 옆에 두고 있었겠죠. 또 게다가 아내들은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맛보고 누려보고 가져보고 소유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에서 보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헛되다라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온 허망하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비었더라.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것을 가져봤어도 거기에는 만족이 없더라. 기쁨이 없더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인생 헛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실제 자기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나는 헛살았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열심히 또 누리면서 소유하면서 살았지만 그것이 헛되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었음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지은, 자기를 만든 분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자기 인생을 의탁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때 행복이 있죠. 그러나 그것 없이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자기 중심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는 거기에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황된 거죠. 허망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을 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분에게 통치를 받고 그 인생이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게 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자, 우리는 24절에서 봤습니다만 의와 진리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 지으심을 받았어요.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강조된다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너의 인생에는 너를 지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 그저 자기 안의 모든 소유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은 허황된 것이다. 그러나 창조하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그분을 따라서 살면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점점 성숙하게 돼가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면 함부로 살겠습니까?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야, 쟤는 왜 저렇게 게임에 몰두하나? 저 아까운 시간을 그저 게임하면서 보내나?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아마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을 놓고서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있죠. 하나님, 그 아이가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목적이 있으면 눈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누가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가 시간을 사용하는 게 달라지죠. 우리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가 쓸 것도 아닌데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쇼핑을 합니다. 한편에는 그 모든 쇼핑해 온, 주문해 온 물건들이 수두룩히 쌓여 있어요.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또 들어가서 구매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하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도 아,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목적을 달라지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달라지는 거죠. 돈 쓰는 것도 달라지고 시간 사용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 사람이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시간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돈을 어디다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의 생애를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9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는 것은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으면, 에베소서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인생의 목적이 있으면 방자히 행하지 않는다, 함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몇몇 교인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허황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허황되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 걸까요? 거기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총명은 지각입니다. 이해력입니다. 어떤 우리의 직접 작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그들의 총명,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을 못 깨닫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황되게,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도 실물 설교를 즐겨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시면 농부들을 보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들을 보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또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의 어두워진 청명으로는 지나가는 참새를 보면서 아, 저 참새 구이하면 좋겠다 또는 그냥 이 그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저거 또 끊어다가 우리 집안에다 두면은 며칠 동안은 참 집안이 화나겠네 라는 정도의 생각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참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너희를 안 먹이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들의 백합화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의 백합화 저렇게 저 꽃 하나 얼마나 아름답냐? 그런데 저 꽃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총명이 있는 사람과 총명이 없는 사람이 보는 시각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뭡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을 결정하고 판단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무지함과 굳어짐이 계속 연속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무지한 거예요. 보지만 무식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잘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무지하면서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완고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딱딱해져 있는 그런 상태죠. 마치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에 뿌린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윌리엄 피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그런 유명한 그리스도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늘 자기 친구 윌리엄 피트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연소한 나이에 수상이 되었어요. 24세.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그런데 이 연소한 나이에 수상이 된 자기 친구를 전도하기를 원했고 그 친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예배 가고 싶어 했던 그 친구가 시간을 낼 수 있었어요. 워낙 바쁜 친구였지만 시간을 내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윌버포스라는 이 정치인은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너무나 받아들이면서 기뻐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나왔을 때 이 윌리엄 피트라는 절친이 하는 얘기는 화를 내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도대체가 저 목사가 하는 얘기는 뭔지 알아듣질 못하겠어. 왜 나를 이런 곳에 데려왔냐 이런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완고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더욱더 그에게 들어가지 않겠죠.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에서도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된다. 이제는 이 새번역 성경에는 수치의 감각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감각이란 말을 그 앞에 수치의라는 말을 삽입을 했죠.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것을 이제는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아, 부끄러워서 창피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끄러운 마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방임한다라는 것은 내어보내는 거죠. 자신을 거기에다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냐고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던지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방탕에.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난잡함, 주색잡기 이런 의미입니다. 게다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더러운 것을 행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욕심은 뭡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선한 것을 더 욕심을 가지고 아, 더 착한 일을 해야지 이래도 모자랄 판에 더러운 일, 부도덕한 일을 남들 질세라, 남에게 질세라 더 욕심을 내서 하는 그러한 모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지 않다. 20절에 보면 오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그러나라는 말이죠. 우리 20절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서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21절에서 더 잘 풀어주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요한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로고스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또 자신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은 절대 아니죠. 사도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만은 아니겠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미션만 행하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해야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에베소 교인들아, 당신들은 예수를 배웠다. 예수님에게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유혹의 욕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만 이방인들이 인생을 어떤 동기부여를 받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동기부여 받는 게 뭐냐면은 유혹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욕심이라는 것을 여기 유혹의 욕심을 영어 성경에는 deceitful desire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또는 deceitful lusts라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이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속이는 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욕심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거 하나만 가지면 뭔가 내가 인생이 굉장히 행복하겠구나. 그런데 알고 보면 뭡니까? 속는 거죠. 허망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유혹이라 그러고 또 그것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을 그 동기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다 없어져 냄새나는 이제 냄새나고 또 없어져 버릴 그러한 구습, 옛날의 생활 방식을 따른다라는 거죠. 늘 하던 대로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옛사람은 뭐 새사람과 구별되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벗어버리고 마치 옷을 벗듯이 그렇게 벗어버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벗어버린다는 말은 당장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서서히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것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그 나아만 장군의 얘기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열왕기 5장에 보면 아람 군대장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장관이겠죠. 나병 걸린 그 국방장관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한 여자, 어린 여자 종이 있었어요. 나병 걸린 나아만 장관에게 아,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서 그분에게 가면 아마 이 나병을 고칠 수도 있을 겁니다 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물론 어린 그 여종이니까 무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마 나아만 장군은 그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바리 선물도 싸들고 왔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그 말 한마디만 합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막 돌아가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 신하들이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일곱 번 목욕을 합니다. 여섯 번까지 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일곱 번째 하고 나오니까 나병이 깨끗이 낫고 그 몸이 어린아기와 같이 그렇게 깨끗하고 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예전에 자기가 입고 왔던 옷을 입겠습니까? 안 입겠습니까? 그 군복이 되게 비싼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깨끗이 빨아서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 그걸 소독해서 쓰든 말든 간에 일단 고침을 받은 그 상황에서 아마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입고 왔었던 옷, 나병을 갖고 있었을 때에 그 옷은 입지 않을 겁니다. 그건 당장 버려버릴 거예요. 아니 당장 내 눈에 띄지 않게 해라, 아니면 둘둘 말아가지고 가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든지 간에 어쨌든 지금 당장은 그것을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을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라면 예전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그 죄악에 물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구습들을, 옛날의 습관들, 옛날의 생활 방식들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당장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부정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라고 되어 있지만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믿지 않을 때 인생은 유혹의 욕심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 동인, 동기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새 사람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격을 얻게 해줍니다. 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의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의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라. 우리가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도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지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재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 재창조했다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라는 것이죠. 의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라. 어떻게 그렇게 채울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늘 말씀하는 거 보면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에 채운다라는 게 뭐냐? 결국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요, 성숙해지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거룩함에 이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도 참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훈련도 하는데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도 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날까? 왜 이렇게 성숙하지 않을까? 늘 보면 어린애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하는데 머리는 커져 있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분명히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려고는 하지만 그 시간만큼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며 거룩함을, 성숙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진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30분 들으셨다면 30분 기도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또 그 기도 시간만 있는 건 아니겠지요. 또 누구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고, 가족을 위해서, 내 통독반에 누구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 30분 동안 들었고 읽고 묵상했다면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거룩하게, 성숙하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보다 더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시면 좋겠죠. 말씀과 기도라는 그 두 가지 은혜의 통로를 가지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빠지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에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가서 솔깃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또 쪼르르 달려가고, 그런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면 그렇게 여러 가지 어린아이처럼 풍조에 밀려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숙함에 이를 수 있는 거룩함의 변화는 참 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을 조차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하고 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라도 아직도 옛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요, 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동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생활, 새로운 습관,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날로 거룩하며 성숙해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말씀과 기도를 균형 있게 또한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읽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며 성숙하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요 듣고 깨닫고 실제로 행함으로 또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